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양화진 앞을 흐르는 한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한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어제 흐르던 강물은 이미 서해로 빠져나가서 망망대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물이 내일의 한강물은 아닐 것입니다. 내일 흐르는 물은 또 다른 물이 될 것입니다. 태백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서 서해에 이르기까지 장장 514km에 이르는 한강은 수천 년 전부터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막상 강을 이루고 있는 강물은 시시각각 다른 물들입니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매 순간 맞는 시간들은 같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시간 역시 유일회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2006년 9월 17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같은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006년 9월 16일은 영원히 흘러갔습니다. 우리 생애에 그날, 그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각들, 우리의 시계 위에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1초 1초도 우리 생애에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과 시간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물과 시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강물처럼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흘러간 시간은 강물과는 달리 그 의미와 가치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래 우리 각자가 그동안 맞이했던 시간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맞았던 그 모든 시간들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품성, 인격, 삶의 스타일, 믿음의 정도 등이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가꾸어 왔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그릇 가꾼 사람의 현재의 삶이 알찰 수는 없고 지난 시간들을 알차게 가꾼 사람의 현재의 삶이 공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는 매 순간순간 1초 1초를 바르게 가꾼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는 것이요. 그릇된 과거의 유산인 현재의 나 자신을 교정하고 만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시간을 바르게 가꾸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젊은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맞는 매 시간 시간을 바르게 건져 올린다는 것은 산 날보다 훨씬 더 긴 자신의 전 인생을 건져 올리는 길이요. 그런 청년들이 많은 사회가 밝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속해 있는 사회는 그 사회의 미래가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탓입니다.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으로 삼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저급한 종교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5절에서 6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숨을 거둔 직후의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병원 병실이나 혹은 자기 집 안방에서 숨을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공개 장소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아나니아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다가 저주받고 죽은 자의 시신을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당장 장의사를 부를 형편이 아니라면 대개 시신의 뒤처리는 나이 든 분들의 몫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아나니아의 시신을 뒷수습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은 나이 든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전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청년들에 대해서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첫째 그들이 일어섰고 둘째 시신을 쌌고 염했다는 얘기겠죠. 셋째 메고 나갔고 넷째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그 네 개의 동사가 모두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일을 한 것은 사도들이 명령했다거나 혹은 누구의 지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어서 넘어지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시신에 다가가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맡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염이 끝난 시신을 자발적으로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젊은 사람들이 죽은 아나니아의 시신을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기드론 골짜기에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시신을 염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들의 몸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처소로 되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삽비라가 죽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는 방금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주고 왔으니 이제 다른 사람이 맡으십시오 하고 삽비라의 시신을 외면한들 누구도 그 청년들을 비난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들은 삽비라의 시신을 보는 즉시 그 또한 응당 자신들의 몫이라는 듯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남편 아나니아 곁에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직업이 장의사도 아닌 젊은이들이 전시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사람의 시신을 연거푸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낸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두 번씩이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2000년 전 보잘것없는 초대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은 바로 그 교회 속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역시 이 젊은이들을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는 젊다는 의미의 형용사 네오스에서 파생된 니아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 아나니아의 시신을 먼저 메고 나간 청년들을 가리켜서 네오스의 비교급신 네오테로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보다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차 와서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나갈 때 헬라어 원문은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는 청년을 뜻하는 단어의 지소사인 네아니스코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문법 용어인 지소사는 본래의 것보다 작은 뜻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지소사입니다. 비올라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비올라보다 작은 크기로 만든 것이 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개의 지소사는 강아지고 송아지는 소의 지소사입니다. 이런 의미의 지소사로 그 청년들을 표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청년들이야말로 청년들 중의 청년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교인들이 있었고 교인들 가운데에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젊은이들이 모두 그 시신을 뒤처리하겠다고 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 일부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나가서 뒷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 비교급 형태인 네오테로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야말로 다른 청년들과는 달리 진짜 청년들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청년들이 아나니아의 장사를 끝낸 뒤에 예배처소로 와서 삽비라의 시신을 보는 즉시 또다시 응당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삽비라의 시신도 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번에는 그 청년들을 비교급보다도 더 젊은 청년을 뜻하는 지소사 네아니스코스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 청년들이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청년다운 청년들이요 청년 중의 청년들이요 진정한 기독 청년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석을 가한다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기독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 청년다운 사고와 행동이 수반될 때에만 진정한 기독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두 번씩이나 눈앞에 보이는 시신을 뒤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축적판입니다. 만약 이 청년들이 평소에 그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들 2000년 전 본문 속의 그날 두 번씩이나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숨이 넘어간 사람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은 어둠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은 그 자체가 거짓과 불의의 덩어리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그 죽음과 어둠, 불의와 거짓의 잔재를 쓸어내는 것은 기독 청년들의 몫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부터 그들이 그런 의식과 행동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면 그 청년들은 본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독 청년들, 젊은이들 중의 젊은이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어둠, 불의와 거짓으로 뒤덮인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앞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에 대해서입니다. 청년기는 일평생 가운데 생명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청년 이전은 생명이 여무는 기간이요, 청년 이후는 생명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은 생명이 가장 왕성한 생명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가장 왕성한 생명의 정점에 서 있는 청년들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명의 제일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젊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육체적으로 젊은 자신의 젊음만을 믿고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울 때 그 싸움에서 크게 이기면 크게 이길수록 그는 이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실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그 왕성한 육체의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될 때에만 그는 진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 참된 기독 청년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통계를 최근 집계해 보았습니다. 총 838세대에 165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235명, 20세 이상의 성인이 1419명입니다. 성인 가운데 20대 청년이 361명, 30대 청년이 323명으로 총 청년의 숫자가 684명, 성인의 4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를 장래성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이 성인 교인의 48.2%를 점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좋은 교회의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단지 육체적으로만 젊은 청년이 많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가장 왕성한 지금, 그 육체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부터 거짓과 불의의 잔재를 쓸어내는 진리의 빛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도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세상을 통합시켜가는 진정한 기독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두 번째로 청년 자식들을 둔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영겁 후 두 번씩이나 시신의 뒤처리를 한 본문 속의 젊은이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젊은이들보다 이 젊은이들의 부모가 더 대단한 분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들의 부모가 이 청년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그런 삶을 스스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들이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매사 부모의 지시와 간섭 속에서 살았던들 결코 오늘 본문 속과 같은 자랑스러운 젊은이로 그들의 인생을 엮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정상적인 선을 넘어선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신으로 자식을 만들려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된 자식인데도 자식이 내려야 될 인생의 결정을 부모가 대신 내려주기에 그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인생 문제를 놓고 스스로 무엇 하나 결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별거 아닌 별거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도 전 세계에서 한국 부모가 유일합니다. 부모의 전적인 부담으로 자식을 결혼시키고서도 결혼 이후에도 자식의 부모 의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자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의타적으로 의존적으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한들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는지,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도구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장성한 자식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뒷바라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라면, 자식을 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이 세상에 홀로 남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설 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자식만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종식시키는 영원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청년기 이후의 교우님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가지 않는 외모와 언행은 도리어 추하고 경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쫓아서 몸과 마음이 같이 늙어가면서도 정말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 그 영혼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어두운 세상을 더 밝게 비추어주는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청년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직 깊은 신앙의 연륜 속에서만 가능한 진리의 농익은 빛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연구부 메고 나간 본문 속의 젊은이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청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차례대로 메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아니었겠습니까? 혹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관을 운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 있으시다면 그때 그 관을 운구하면서 관 속에 누워있는 분과 관련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운구하고 있는 이 관 속의 주인공처럼 살다가 이분처럼 이 세상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이분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난 뒤에 우리의 관을 누군가가 운구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관을 옮기면서 무슨 생각을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영적 젊은이로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날이 와서 관 속에 드러눕는 날 우리의 관을 옮기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리라 다짐할 것입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위해 남겨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남녀노소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죽음, 거짓과 불의의 잔재를 씻어내는 진정한 기독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을 홀로 서게 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결코 쇠함이 없는 주님의 생명 속에서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건해지는 영적 젊은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우리의 관을 운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닮고 싶어하는 참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